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아멘.
성경 66권 중에서 여성의 이름으로 된 책이 두 권, 룻기와 에스더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룻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룻기는 사사기와 동일한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비롯하여 여러 우상 숭배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이 노략당하는 자들에게 노략당할 때에 막아주지 아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서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어 주셔서 다시는 노략질을 당하지 않게 하시며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화의 기간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죄를 범하며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범죄와 우상 숭배, 노략질을 당함,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함, 사사를 통해서 건짐을 받고 평화를 얻음, 사사가 죽은 후에 또다시 범죄와 우상 숭배를 함, 이 순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드라이브로 나사못을 돌리면 원을 그리면서 박히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도 원을 그리며 점점 더 하나님이 없는 패역한 삶, 어두움이 점점 더 깊어져 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는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자 상황이 바뀌어서 두 아들도 거기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이주한 지 10년이 지나자 두 아들마저도 죽고 남은 사람이라고는 딱세 사람,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전부였습니다.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그 지난 10년 동안이 얼마나 파란만장했겠습니까? 반복해서 노략질을 당하고 건짐을 받았던 베들레헴에서의 삶과 흉년이 들어서 식량을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던 팍팍했던 삶, 모압으로 이주하기까지의 고뇌와 갈등, 그리고 결심, 모압에 이주하고 난 이후에 갑작스러운 남편의 별세, 두 아들의 결혼으로 인한 새로운 삶, 두 아들을 차례대로 영원히 떠나보내야 했던 인생. 아마 나오미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서 말한다면, 나의 지난 10년을 소설로 쓰면 적어도 1년에 한 권씩 10권은 넓게 쓸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나오미의 10년간의 삶을 단 다섯 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10년은 나오미에게 어두움으로 가득한 터널 같은 시간이었고 잃어버린 세월과도 같았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며느리 룻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나오미를 보고서 예기치 않은 그의 귀향에 놀라며 이 사람이 나오미가 아니냐라고 반문했습니다. 그 말에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희락, 기쁨이고 마라의 뜻은 괴로움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온 룻은 하나님의 신비하신 인도하심으로 보아스와 만나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노략질이 난무하고 흉년으로 온 땅이 황폐해져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압 땅에 있는 한 소녀 룻을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이 결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한계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된 야곱의 가족들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 덕에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 땅에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이 세상을 떠나며 이런 유언을 남겼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친척들을 애굽 땅에 살게 해 주었지만 요셉은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자손만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이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할아버지 이삭에게로 이삭으로부터 아버지 야곱에게로 내려왔고 요셉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 세월이 많이 지나서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하게 되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민자의 신분에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불어났습니다. 애굽의 왕은 자기 백성들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빨리 불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정도의 노역의 강도를 높여서 비돔과 라암셋에 곡식과 무기를 보관하는 국고성을 짓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는 줄어들기는 커녕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급기야 애굽 왕은 히브리 여인들이 출산할 때에 딸이면 살려주지만 아들일 경우에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이런 절망의 골짜기가 끝이 보이지 않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태어나게 하셔서 그를 애굽의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애굽 왕들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압제하는 수위는 세월이 지나도 줄어들지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 2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요셉의 유언이 400년 만에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당신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400년을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80년 전에 준비하신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통을 당할 때에 모르셨던 것도 아니셨고 아시면서도 외면하셨던 것도 아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지 못하다가 마침내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깨닫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때 내가 거기서 당한 일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 우리가 살아내어야 하는 이 상황, 우리가 쉬는 한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기만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대 왕 헤롯 때에 6개월 간격으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때는 헤롯이 왕으로 유대를 다스릴 때였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 여러 명의 헤롯이 나오는데 본문의 헤롯은 흔히 헤롯 대왕이라고 불립니다. 그가 대왕이라고 불린 것은 그가 통치했던 영토가 아주 넓었기 때문도 아니었고 또 그가 아주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헤롯 가문의 첫 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에 대해서는 작년 성탄 예배 때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헤롯 대왕은 에서의 피가 흐르는 유대계 이둠의 사람으로 주전 73년경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음에도 여러 전쟁에서 공을 세워서 주전 47년 26살에 갈릴리의 총독이 되었고 주전 40년 33살에 유대의 왕이 되어서 70살까지 다스렸습니다. 그는 건축의 조예가 깊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최고의 업적이었습니다. 때로는 관대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백성들이 어려울 때는 세금을 경감해 주기도 했습니다. 주전 25년에 극심한 흉년이 들었을 때는 자신의 금 접시를 팔아서 옥수수를 수입해서 나누어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정략이었습니다. 게다가 헤롯 대왕은 성격적으로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병적인 의심증이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정세가 점점 더 심해져서 의심증의 노예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리를 탐낸다고 하는 의심이 가는 정적은 즉각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그에게 10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둘째 부인인 마리암네와 그의 장모 알렉산드라를 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남 안티파트와 다른 두 아들도 암살을 했습니다. 헬라어로 휘오스가 아들이고 휘스가 돼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이 단으로 헤롯을 풍자하여서 헤롯의 휘오스, 즉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휘스,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죽음이 임박해질수록 헤롯 대왕은 점점 더 잔인하고 야만적이 되었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도시인 여리고로 가서 그는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잡아다가 제목을 날조해서라도 투옥시켜라. 그리고 내가 죽을 때에 함께 처형하라. 그렇게 말한 이유는 내가 죽으면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이니까 내가 죽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왕의 통치 아래에서 신음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헤롯 대왕이 통치했을 때만 힘들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인 말라기와 오늘 본문 사이에는 약 4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지배를 연이어서 받았습니다. 특히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는 극심했습니다. 그는 애굽과의 전쟁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던 길에 예루살렘으로 진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칙령을 내려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관습을 버리라고 했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행위는 모두 다 금지시켰고 절기를 지키는 것도 금지했고 안식일도 지키지 못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헬라의 신을 섬기는 신전들을 세우게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던 돼지와 같은 동물을 잡아서 희생 제물로 드리게 했습니다. 율법을 읽는 것도 할례를 행하는 것도 모두 금지되었고 심지어 성전 안에서 매춘까지 행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칙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모조리 사형에 처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제사장이었던 마따디아와 그의 다섯 아들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마따디아의 셋째였던 유다 마카비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되찾기도 했습니다. 그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수전절입니다. 하지만 성전을 되찾은 지 4년 후에 유다 마카비가 전사하고 동생 요나단이 최고 지도자의 자리와 그가 레위 지파가 아니었음에도 대제사장의 자리를 겸직하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더 많은 분란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사분오열 찢어졌습니다. 이 중간기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헬라와 로마 제국의 지배를 통해서 언어가 통일되게 하시고 더 많은 도로들이 확장되게 하심으로 후에 사도들이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당해야 하는 고통을 경감시켜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유대왕 헤롯 때라는 이 짧은 표현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희망을 가질 수 없고 절망감만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을 때에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를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사가랴는 스가랴와 같은 말입니다. 당시 아주 흔한 이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성경에 스가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약 30명 정도 나옵니다. 구약 성경의 38번째 책도 스가랴서입니다. 당시에 제사장들은 1년에 두 주씩 각 반열별로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섬겼는데 사가랴도 자신의 순번이 되어서 성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사가랴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입니다. 사가랴는 지극히 평범한 제사장이었을지라도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그가 아론의 자손이었을 뿐만 아니라 아론의 아내의 이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6절은 이 부부의 삶에 대해서 증거해 주는데 그 부분은 다음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은 이 부부의 가정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사가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나이까지 많았습니다. 당시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여겨지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여인들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을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이 아이를 갖지 못해서 고통을 겪었고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아이를 갖지 못하자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통곡하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기며 기도하던 한나의 모습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엘리 제사장은 그를 보고서 술 취한 사람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고향을 떠날 것을 명령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입니다. 구약의 개념으로는 자녀를 많이 가지는 것과 넓은 땅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사가랴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녀를 가질 가능성도 없어 보였습니다. 사가랴가 살던 당시의 사람들은 아마 그 가정을 보고서 아니 어떻게 제사장의 가정에 자녀가 없을 수 있지? 이젠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나이도 아니잖아. 혹시 저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몰래 뒤에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가랴 가정에 대한 묘사는 그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인 정황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가랴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던 것처럼 그 시대에 아무런 열매가 없었고 또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의 이야기가 그 시대의 이야기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좋은 예가 사무엘의 시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가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제사장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시기였고 그 어린 사무엘이 영적인 일을 감당해야 할 만큼 어두운 시대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과 7절 말씀에서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은 지금까지도 짙은 어두움이 가득하였고 앞으로도 더 이상 빛이 비추어질 것 같지 않은 절망과 좌절이 점점 더 깊어졌던 시대였다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때에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요한을 태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구약의 문을 닫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좌절과 절망으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아무리 암울해 보여도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연도를 나타내는 기원전과 기원후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해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이전을 BC, 예수님의 탄생 이후를 AD로 표현합니다.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입니다. 그런데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의 약자인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주님의 시대 속에 in the year of the Lord 또는 우리 주님의 시대 속에 in the year of our Lord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둠이 가득하여도 내 삶을 짓누르는 헤롯 대왕 같은 것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우리 주님의 시대 속에 있습니다. 오늘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오미가 10년 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추석이라 온 가족들이 모였는데 겉으로 보기에 가진 것이 별로 없는 다른 가정들보다 덜 풍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또 고향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온 루처럼 추석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으로 가지 못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애굽 왕의 압제로 인해서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여전히 삶이 힘겹게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도 없었고 자녀를 가질 가능성도 거의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처럼 손에 쥔 것도 없고 앞으로 뭔가를 질 수 있는 가능성도 희박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추석 명절의 의미는 우리 손에 쥔 것에 과다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가정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또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은 헤롯의 때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록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의 삶이 무채색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한다면 우리와 우리의 가정은 우리 주님의 시대 속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맞는 추석은 민족의 명절을 넘어서 신앙의 절기로 승화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것만 따라 살던 사사시대에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어둠 속에서 빛나는 여명을 보여주시고 애굽 왕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짓누를 때에 모세를 준비시키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이 태어나려 한 때는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의 압제와 헤롯 대왕의 학정으로 깊은 좌절감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아무도 소망을 갖지 않던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나이가 들어 자녀를 가질 수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를 통하여 땅 위에 나타내셨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한 먹구름이 가득 드리워져 어두움이 많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말씀의 빛으로 우리 곁에 와 계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헤롯의 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시대에 속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석 연휴에 고향을 찾은 또 찾을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소유의 정도나 누림의 정도로 가족들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예전보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와 교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직 가족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고 신앙의 길을 걷지 않음을 가슴 아파하며 명절 때마다 하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족들이 우리 주님의 시대 속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되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추석이 단지 민족의 명절만이 아니라 신앙의 절기로 승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